오늘 이 말씀을 중심으로 8장, 9장, 10장의 내용을 간단하게 말씀 전하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셔서 하나님 나라 백성 삼으신 후에 처음으로 제사를 지냈던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대제사장인 아론을 통해서 제사를 하나님 앞에 드리게 될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이 제사를 받으셨다는 거죠. 그래서 받으신 그 표가 무엇이냐면 24절을 보면은 아론의 23절이죠. 28절에 23절입니다. 모세가 이제 백성을 축복하니까 제사를 다 드리고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24절을 보면 불이 나와서 제단의 번제물과 기름을 살랐다. 이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이 제사를 다 흠양하고 받아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른 제사를 하나님 앞에 드리게 되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그 백성들에게 나타나고 그리고 그 백성들의 그 제사, 백성들을 위한 그 제사를 하나님이 받아주셨다. 오늘 우리로 이야기한다면은 영과 진리로 바르게 예배를 드리게 되면은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하나님이 축복하신다는 사실을 말씀한 거예요. 그 예배를 받으시고 축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임재하시면은 거룩한 영으로 우리를 성결케 하죠. 그러면서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복을 내린 것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8장에서는 무엇이냐? 제사법에 대한 부분을 1장부터 5장에서 평민들이 제사 드릴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6장, 7장은 제사장들, 아론, 여기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똑같은 번제, 소제, 화목제, 속제제, 속건제를 말씀을 하고 있어요. 예. 그럼 이렇게 제사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게 될 때 제사장들을 통해서 일을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제사장을 세워서 위임하고 있는 내용을 8장에서는 말씀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제사장의 직분은 레위인들이 제사장의 직분을 갖도록 지금 만들고 있는 내용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아론과 그의 자손들을 통해서 자식들을 통해서 제사장의 계보를 이어가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대제사장이 아론의 반차에서밖에 나올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이 아론의 반차에서 나온 것이 아니고 바로 멜기세덱의 반차에서 나오기 때문에 전혀 다릅니다. 그러나 이 내용 전체는 오실 예수님이 어떻게 중보자로서 역할을 하고 희생제물로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는지를 이제 보여주고 있는 내용들이 전체의 레위기의 내용이지요. 그리고 레위기의 핵심은 거룩입니다. 네. 자, 그러면은 8장에서 아론과 그 자식들에게 이 제사장으로서의 기름을 부으면서 위임하게 될 때 그 위임하는 위임식이 어떻게 진행되는가를 보셔야 돼요. 첫 번째로는 그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나오게 합니다. 의복과 관용화 속죄제에 수송아지와 순양 두 마리와 무교병 한 병을 가지고 온 백성들을 모아서 그 앞에서 이 일을 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3절은 온 회중을 회막문에 모으더라. 한마디로 제사를 드리는 것은 온 백성이 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이죠. 왜 그럼 제사장 나라로 삼았으니까. 그런데 전 백성이 다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대표로 누구를 세우느냐 하면 레위인들을 세웠고 레위인들 중에서도 아론의 그 자손, 아론과 아론의 자손을 통해서 제사장으로 세웠다는 사실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앞으로 나오기 위해서 제일 먼저 나오게 한 다음에 두 번째로는 몸을 씻습니다. 자, 우리 보면은 2절에, 6절에 그랬죠. 모세가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데려다가 물로 그들을 씻겼다. 이 부분은 뭐를 하고 있습니까? 완전하게 성별 거룩하게 그 더러운 것을 씻어내는 자고, 죄 씻음의 표요. 한마디로 우리로 하여금 뭘 깨닫게 하느냐? 거룩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렇게 죄를 씻어낸 표현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제사장은 반드시 이미 구원받은 백성은 어디에서 볼 수 있느냐? 출애굽에서 볼 수가 있는데, 그 구원받은 백성이 또 지금 죄를 씻어내야 된다는 거야. 그 다음에는 뭐였어요? 옷을 입힌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7절 이하에서는 아론에게 속옷을 입히며 이 옷을 입힌 것을 볼 수가 있죠. 또 13절은 모세가 또 아론의 아들들을 데려다가 이 속옷을 입힌, 옷을 입힌 부분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 이 옷을 입혔다는 것은 일반 사람들하고 옷이 다르지 않아요. 그건 신분에 대한 문제예요. 네가 제사장의 신분이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그 신분이 다른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듯이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에요? 왕 같은 제사장으로 기름 부음 받은 자들이라는 말이에요. 우리 모두가. 그 다음에 이제 거기에다가 뭘 합니까? 옷을 입히고 난 다음에 네 번째로는 10절에 모세가 관유를 가져다가 성막 안에 다 이렇게 뿌리고, 그리고 12절은 관유를 아론의 머리에 붓고 그에게 발라 거룩하게 했다. 한마디로 이 관유를 했다. 이것은 뭐예요? 구별되게 했다. 직분을 주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름 부음 받은 자, 그 말은 직분 받은 자예요. 무엇으로? 제사장으로, 선지자로, 왕으로. 예. 그래서 구별되게 기름 부음을 받는 부분을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14절 이하에서 30절 말씀까지 여기는 제사를 드리고 있는 걸 봅니다. 그 제사는 뭐죠? 속죄제, 번제, 이 제사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제사를 다 드린 다음에 여섯 번째로는 그 제사의 제물을 이제 함께 먹는 거예요. 공동 식사가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31절 보면 모세가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이르되 내게 이미 명하시기를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먹으라 하셨은즉 너희는 회막문에서 그 고기를 삶아 위임식 강조리 안에 떡과 아울러 그곳에서 먹으라고 그럽니다. 이것은 무엇이냐면 우리 하나님과 지금 하나 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출애굽기 24장에서 보면은 하나님 앞에서 이제 언약을 체결하지요. 언약을 체결하는데 그 전까지는 가까이 올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기름을 이제 피로 뿌리고 그 다음에는 뭐 해야 됩니까?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하나님 앞에서 먹고 마신 걸 볼 수가 있어요. 이걸 갖다 공동 식사라고 그리고 제의 식사라고도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고, 이것은 곧 뭐냐? 하나님과 하나 되어 있음을, 완전하게 하나님과 화목이 되어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 전에는 뭐예요? 오면은 죽지요. 가까이 오지 못하게 만들지요. 그런데 이제 우리는 어때요? 우리 주님과 동행해서 살 수가 있게 되어 있죠. 예. 그래서 예, 우리 크리스천들의 삶은 사실을 보면은요, 공동 식사가 그렇게 중요합니다. 이 먹는 문제를 그렇게 많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유대인들은 어땠어요? 세리들과 이 죄인들하고는 가까이 하지를 않았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그들과 함께 공동 식사를 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 식사의 문제를 또 이야기할 때도 요한계시록 3장 20절 같은 경우는 이제 내가 문을 두드리노니 너희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들어가 너와 더불어 먹고 너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식탁 교제. 그리고 예수님은 또 재림하여 오실 때 우리가 혼인 잔치를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보통 살면서 그러잖아요. 어떤 일이 끝난다, 어디 가서 식사나 합시다. 한번 식사하면서 그 풀어놓고 이야기도 하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식사를 같이 나눌 수 있다는 것은 너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이건 너무너무 중요한 건데, 오히려 지금 이 질병 때문에 식사를 막고 있는데, 우리는 어찌하든 식사를 할 수 있어야만 되는 것을 기대하고 있어야 돼요. 사람이 그냥 비대면으로 하는 것은 자기 개인의 신앙은 될랑가 모르지만은 공동체의 신앙은 어렵게 될 수가 있어요. 우리는 만남을 통해서 또 스킨십을 통해서 더 가까워지고 더 친교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공동체의 이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먹는 문제에 대해서 할 수만 있으면 여러분 먹으십시오. 그 대신 법을 지켜서 네 사람 이상은 모이지 말고 네 사람까지는 모여서 식사를 할 수가 있으니까 해도 괜찮습니다. 그러면서 어때요? 마스크를 쓰고 대화를 할 수 있으면 대화를 하고, 그다음 철저하게 외부에서 사람들은 들어오는 것을 당분간은 교회에서 막아야 됩니다. 예. 가정에서도 기분 나쁘면은 부부간에도 밥 먹기 싫지 않아요. 예. 어떨 때는 쳐다보기도 싫지 않아요, 부부간에도. 그런데 부부간의 사이가 좋아버려서 그냥 주고받고 하면서도 기쁘게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듯이 교회에서도 이렇게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식탁 교제를 할 수 있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제사가 끝나고 공동 식사를 한 다음에 이제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듣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33절에 보면 그랬잖아요. 위임식은 이레 동안 행하나니 위임식 끝난 날까지. 예, 32절에 고기와 떡에 나머지 불을 살고 위임식은 이레 동안 행하나니 위임식이 끝나는 날까지 이레 동안 회막문에 나가지 말아라 라고 지금 당부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예. 그리고 오늘 행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속죄하게 하시려고 명령한 것이니 너희는 7주야를 회막문에 머물면서 여호와께서 지키라고 하신 것을 지키라. 그리하면 사명을 면하리라. 내가 이와 같이 명령을 받았느니라. 그 다음에 36절 보세요. 어떻게 끝나는가?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명령하신 모든 일을 준행하니라. 한마디로 제사를 마치고 그리고 공동 식사를 하고 당부의 이 메시지가 올 때에 그걸 순종했다, 준행했다. 그러니까 가장 소중한 것은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는 거예요. 반드시 하나님 앞에 은혜가 되고 하나님 앞에 드려지게 됐다면 이것이 삶으로 나타나야 돼, 순종으로 나타나야만 된다. 자, 이렇게 위임식이 이제 끝났습니다. 그러면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9장에 보면 여덟째 날에 제사를 드리게 됩니다. 그런데 그 제사를 드리게 되니까 하나님이 받아주셨다는 거이죠. 어떻게 해서 받아주셨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제사를 드리게 되니까 받아준 거이죠. 예. 그래서 우리로 이야기하면 영과 진리의 예배를 받아주시는 거거든요. 자, 여덟째 날에 9장 모세가 아론과 그의 아들들과 이스라엘 장로들을 불러다가 아론에게 이르되 속죄제를 위해 흠없는 송아지를 가져오게 하고 그리고 뭐였어요? 이 자손들로 하여금 이 재물을 가져오게 하고 번제를 위해서 가져오게 하고 사제를 화목제를 위해서 가져오게 만듭니다. 또 소재물도 가져오게 만듭니다. 번제, 화목제, 속죄제 나오고 소제가 나오고 네 가지의 제사를 할 수 있도록 준비하게 한 것이지요. 이렇게 준비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가족이 나오게 되면 우리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나타나게 될 것이다 라고 4절에 말씀합니다. 예. 또 화목제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드릴 수소와 수양을 가져오고 또 기름 섞은 소제물을 가져오라 하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나타나실 것임이라. 한마디로 제사에 임재하실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예배는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되니까 뭐예요? 우리의 심령의 거룩의 영이 임함으로 인해 가지고 또 내 안에 있는 성령님과 교제가 이루어짐으로 인해 가지고 내 마음이 어때요? 주님을 향해서 열려 있고 주시는 은혜가 받아지게 되니까 마음의 평안함과 그리고 기쁨과 즐거움이 있고 감사가 나오게 된 거이죠. 그러니까 예배를 끝나고 성질 부렸다. 이것은 굉장히 무서운 일입니다. 예배 전에 모아가지고 다른 사람 이야기를 하고 했다. 이것은 정말 사랑하는 귀한 성도님들 죽을 짓을 하고 있는 겁니다. 절대 예배의 성공자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철저하게 성막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어요? 언약 백성이었고 언약 백성을 만나주고 통치하시기 위해서 오신 그 자리가 어디냐면 성막이었고 성막에서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을 만나주신다는 말이에요. 그 만나게 될 때 함부로 못 들어간 이유는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백성들은 죄가 있기 때문에 못 들어가요. 그래서 제일 먼저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속죄제를 드리게 한 것이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죄와 단절된 상태가 되니까 허락하니까 백성이 들어가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때는 죄하고 나하고 같이 가기 때문에 하나님께 때려버린 거예요. 구약에서는 전부 다 형벌이 바로 저주를 내려버리죠. 그런데 신약에서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게는 저주가 없어요. 심판이 없어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게는. 예. 왜 그러나 그 저주를 우리 예수님이 다 짊어져 버렸기 때문에. 그러나 믿지 아니하는 자들은 믿지 않기 때문에 이미 하나님의 심판이 내려있는 상태예요. 그런데 이 심판을 구약대로 때려치지 않고 놔둔 이유는 뭐냐? 예수님을 믿도록 회개의 기간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도 믿지 않을 때는 하나님이 예수님 재림하여 오셔서 그때 이제 심판을 한 거이죠. 그러니까 신약이 훨씬 복을 받은 거이죠. 그러나 성도님들은 곧 뭐냐?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게 될 때 회개치 않냐면은 하나님이 깨닫게 하기 위해서 메시지를 주고 또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알게 하고 하는데도 깨닫지 못하고 계속 그 길을 가게 되면은 징계가 내리게 된단 말이에요. 왜 징계가 내리게 되느냐? 우리로 하여금 거룩한 백성으로 회복되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예수님의 마음을 담고 살도록 하기 위해서. 그래서 그것이 이제 징계로 나타나게 되면 괴롭죠. 예. 그러나 징계를 받아도 그때의 하나님의 사람은 오히려 감사함으로 다시 일어서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나타나시겠다 그랬고, 예, 6절에서 보면 뭐라고 말씀했어요? 이제 이렇게 모든 걸 가지고 회중이 여호와 앞에 섰습니다. 5절에 그러니까 6절에 모세가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너에게 하라고 명령하신 것이니 여호와의 영광이 너에게 나타나리라.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여금 순종의 그 자리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는 과정 속에서 제사 말고도 삶의 제사잖아요. 그 삶의 제사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더 깊이 알려고 노력하고 그 뜻에 순종하려고 하고 이러한 마음이 내 개인적으로 갖게 될 때에 하나님의 임재가 깨닫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가 깨닫게 되니까 어때요? 마음의 기쁨과 즐거움이 있고 그리고 지금 사정상으로는 어렵지만은 그게 해결이 되지 않을 소망이 내게 있는 거예요. 이러한 사람들이 모여서 두세 사람 모여서 기도하면 응답이 떨어진 거예요. 아주 중요합니다. 귀한 성도님들이요, 살 길을 찾으시고요, 복을 받을 길을 찾으셔야 되는 거예요. 예, 그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자, 그래서 그 명령대로 이제 하도록 하는데, 제일 먼저는 이제 8절에서 뭐예요? 아론이 제단에 나아가 위에서 속죄제를 드리게 됩니다. 그리고 12절을 보면은 번제를 드리게 됩니다. 이건 뭘 의미합니까? 하나님 앞에 죄 용서를 받아서 죄와 단절된 사람으로 하나님 번제는 온전한 헌신, 온전한 봉헌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주님 제 몸을 진정한 헌신자로 살겠습니다 라는 결단이 곧 어디에 내리냐? 번제에서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사장도 제일 먼저 자기 자신의 죄를 해결해야 돼.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죄가 없는 분이기 때문에 일일이 이것을 안 해요. 그러나 대제사장은 1년에 한 번 계속 해야 된대요. 이게 완전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죄를 제거할 수 없기 때문에 그림자적으로만 보여준 거예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죄가 없는 분이기 때문에 단번에 영원한 제사를 드려버린 거예요. 기가 막힌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더 이상 짐승을 잡지 않고 하나님 앞에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의 임재를 깨닫고 개인적으로도 또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면서 그 임재를 깨닫고 걸어가면서도 내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신 그러한 산 제물로 드리기를 원하는 간절함 속에서 죄와 구별되게 살려고 노력하면서 그 하는 일 하나하나가 아버지의 뜻이 어디 있습니까?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가려고 노력할 때 내 속에 하나님의 그 임재가 늘 깨닫게 되는 거예요. 이게 성도가 천국을 누리고 사는 삶입니다. 예. 그리고 이러한 사람들이 모여있는 거예요. 교회지 않아요. 그래서 함께 이게 모여있다는 것은 그렇게 소중합니다. 그런 이제 또 그 다음에는 이제 뭐예요? 백성들을 위해서 이제 하나님 앞에 속죄제를 드립니다. 15절입니다. 그가 또 백성의 예물을 드리되 그 백성을 위한 속죄제를 드리게 됩니다. 예. 그리고 16절은 번제를 드리게 되고요. 17절은 소제가 드리게 돼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이것을 충성을 다짐할 수 있도록 그리고 거룩한 자신의 몸들을 다 드릴 수 있도록 자기의 삶을 다 드려질 수 있도록 소제를 드리고요. 그리고 18절을 보면은 백성을 위한 화목제물을 드립니다. 하나님과의 화목뿐만이 아니라 백성들의 공동체 자체가 서로가 서로를 화목해서 하나 될 수 있도록 신약의 성도 같으면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유기적인 공동체로 한 몸을 이룰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화목제를 드린 거예요. 이렇게 제물을 드리고 모든 것들을 태워서 하나님 앞에 올리게 되니까 우리 하나님께서는 뭐예요? 이것을 받아주신 거이지요. 그래서 받아주신 표가 뭐예요? 하나님이 영광 가운데 임재하셔서 불로 임했다고 말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이걸 받으셨다고 말이에요. 예. 그리고 반드시 이 제사 다음에는 아론을 통해서 축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민수기 6장에서 보게는 뭐라 했어요? 아론과 그 제사장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축복을 해라 이거예요. 그럼 너희가 내 이름으로 축복하는 모든 것은 내가 그대로 축복하겠다. 그래 이것은 지금 같으면 축도와 같은 거예요. 아무리 급하고 또 급해도 축도와 함께 참석하지 뭐 예배 다실 뿐인 것입니다, 여러분. 뭐 이 바쁘다고 달려나가고 하는 것은 정말 예배라는 것 자체를 알면은요 정말 복을 받는 겁니다. 예, 저도 목사로서 더 뭐인가 달라지고 있다라는 것은 뭘 느끼냐면 예배가 형식이 아니다는 거죠. 예배에서 6일 동안 있었던 모든 것을 예배 때 6일 동안 말씀 내가 받으고 했던 그것 전체의 시간과 같이 그 말씀을 내가 바로 받으려고 하는 그 응집력이 나한테 있어야 됩니다. 예. 그리고 일주일 동안 기도하였던 것이 종합해가지고 예배 때 하나님 앞에 드려짐으로 하나님과 교제가 나눌 수 있도록 하겠다는 그런 결단이 바로 주일 예배입니다. 여러분, 주일 예배. 예. 주일 예배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주일날 하나님 앞에 받은 그 은혜와 능력에 의해서 6일 동안 살아가는 거예요. 그 살아갈 때 어때요? 우리에게는 말씀을 주시니까 그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려고 노력하고 또 그 말씀 따라서 가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의 영의 역사를 기다리면서 기도하면서 하게 될 때에 이제 6일 동안 살아가지요. 그런데 그때가 이제 뭐냐? 많이 소진됩니다. 피곤하게 되고 지치게 되고 그러면 다시 주일날 또 우리가 이걸 딱 붙잡은 거예요. 그 주일 성수라는 게요. 함부로 생각하지 마십시오. 주일날 나와서 예배를 진짜 성공한 교회라면은 하나님이 책임을 주십니다. 예. 그런데 조심해야 될 건 주일날 와서 티격태격하고 주일날 여러분들의 마음이 상하게 되고 해버리면은요. 전체를 실패하게 됩니다. 이게 교회가 지속되기 시작을 하면은 교회는 부흥이라는 것은 생각조차도 말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두렵고 떨립죠. 그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은혜 받으려고 노력한 것이 아니라 은혜는 그 다음이라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드리려고 노력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나를 드리려고. 그러면 하나님이 은혜를 입혀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자신의 관리를 바르게 해서 하나님 앞에 나를 드리려고 노력을 해줘요. 예. 살아가는 삶 속에서도 너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하잖아요. 예. 산 제물로 드리라고 말은 너의 살아있는 그 삶, 몸 전체로 해서 움직이고 너의 삶 전체가 예배가 되게 해라. 드려지는 제물이 되게 해라. 이것이 영적 예배니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여기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돼요. 너희가 이렇게 사는 것이 원칙이다. 교리 많이 알다고 생각하지 마라. 이신칭의 교리를 11장까지 네가 알았다면은 진짜 네가 구원받은 백성이라면은 삶이 있어야 된다. 그런데 그 삶이 제의적인 의미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면서 하나님의 거룩성을 회복해야 될 것이 있는가 하면은 이제는 삶 속에서의 거룩이 실현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 삶 속에서. 이 두 가지가 함께 병행되어야 이게 바로 아름다운 성도의 모습이지. 어느 한쪽에만 치우치게 되면은 이건 바른 성도로서의 삶이 어렵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러한 삶을 살아가려고 했을 때 이 세상에 바른 사람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를 구원시켜 주셨기 때문에 우리로 하여금 살 길을 가르쳐 준 거예요. 그게 2절이에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아주 쉽게 이야기하면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은 일을 거기에 길들이지 마라. 네. 네가 하나님이라면 한번 생각해 봐라. 네가 하나님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면은 분별력이 있지 않냐고 말이죠. 그러니까 내 자신을 잘 세워가려고 성령께 의지를 해야 돼요. 성령님, 나도 내가 제대로 살 수 없습니다. 나로 하여금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고 나로 하여금 주님이 기뻐한 자리에 항상 있을 수 있도록 분별력도 허락해 주십시오. 그러려면 어떻게 돼요? 우리의 마음이 변해야 되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야 되잖아요. 그 마음을 새롭게 변화받을 수 있는 건 사람의 말로 안 됩니다. 어떤 것도 안 됩니다. 우리의 마음이 변할 수 있는 건 하나님의 성령님의 역사가 아니고는 못 변합니다. 그래서 내 개인이 기도 많이 한다 할지라도 삶과 만나는 사람도 조심하고 삶과 내 자신을 조심해 가면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살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영향력을 다른 사람이 바르게 받을 수 있게 하는 이게 축복이라. 예. 내 영향력이 잘못 받아버리면 가장 가까운 내 자식들이 파괴되는 거예요. 교회에서 내 영향력이 바르지 못하면 나하고 가까이 만난 사람이 타락된 거예요. 누구 책임 있겠어요? 그렇게 타락시킬 수 있는 사람의 책임 있는가 하면은 자기 자신을 관리 못한 책임이기 때문에 사단이 죄를 짓게 만들었지만은 그 죄를 지었던 거 유혹에 넘어갔던 아담과 하와가 그 죄의 책임을 져야 되지 않아요? 이런 것들을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은 정말 하나님 앞에 예배의 성공자가 되어야 되고 그리고 그 예배의 성공자였으면 삶에도 성공자가 될 수 있는 것은 주님 바라보는 것이고 자기 자신을 이제 딱 구별해서 할 수 있고 내 마음을 성령님이 인도받게 하고 그러면 늘 이거에 맞는가 틀린가 아버지 뜻에 맞습니까 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가 분별할 수 있는 이게 될 때 빨리 깨닫습니다. 아,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생각 잘못이다. 내가 하고 있는 처신 잘못이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철저하게 주님 앞에 가려고 이렇게 생각이 되죠. 목사님도 잘 안 돼요. 예. 그러나 되려고 노력하는 것은 뭐냐? 자신을 쳐서 걱정시킨 거예요. 예. 자기 자신을 날마다 죽음의 자리에 세워놔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렇지 않고는 하나님의 성령님의 역사가 일어나질 않잖아요. 그래서 성령님의 인도받으면 되고요. 10장에서는 실패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9장에서 불은 하나님의 축복의 불이 내려서 열납을 하는데 10장의 불은 저주의 불이 내리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우가 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지 아니한 다른 불을 담아서 여호와 앞에 분향해 버렸습니다. 왜 그랬는가 모르지만은 아마 9절에서 보면 이것을 거의 이렇게 우리에게 비춰주고 있는 걸 보죠. 너와 네 자손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에는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마라. 그리하여 너희 죽음을 면하라. 이는 너희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 아마 여기에 들어가지 않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9장에서 내렸던 그 불씨가 있죠. 그 불씨를 담아놓은 거예요.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해서 제사를 드렸던 그 불씨입니다. 하늘에서 내리는 불. 그게 이제 번제단의 불이 될 수가 있고요. 이것을 향불로 피워서 드릴 수가 있고 그런데 여기에서는 뭐예요? 그들은 이 여호와의 불을 담아다가 하지 않고 다른 불로 분향을 했어요. 그러니까 2절 보세요.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서 그들을 삼키매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은지라. 세상에 두 아들이 한순간에 죽여버린 거예요. 예. 그럼 이 부분을 우리가 봤을 때 정리를 해본다면 예배도 하나님 앞에 영과 진리로 예배는 드리는 그러한 예배가 돼야 되고 막 떠들고 난리가 나고 대단히 막 성령의 역사가 일어난 것 같아도 출애굽기 32장에서 보면 떠들고 난리쳐도 그 예배는 바로 하나님 여호와 앞에 드린 예배가 아니고 종교 다원주의의 예배가 돼버린 거예요. 그러듯이 조용하고 잠잠해도 받은 예배가 있는가 하면 시끄럽게 하고 대단히 막 능력이 나타난 것 같아도 하나님 싫어하는 예배가 있을 수가 있다.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의 근거를 가지고 예배를 드리되 하나님의 그 뜻을 따르지 못했을 때는 그 예배를 받지 않은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두 아들이 죽었을 때에 여러분이 아론이라면 어떠겠어요? 옆에 있는 그 형제들은 어떠겠어요? 그러면 이것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걸 6절에서 그럽니다. 모세가 아론과 그의 아들 엘르아살과 이다말에게 이르되 너희는 머리를 풀거나 옷을 찢지 말라. 그리하여 너희가 죽음을 면하고 여호와의 진노가 온 회중에 미침을 면하게 하라. 오직 너희 형제 이스라엘 온 족속은 여호와께서 치신 불로 말미암아 슬퍼할 것이니라. 다른 것으로 이 형제 죽은 것으로 슬퍼하지 말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오히려 불을 내린 거 이거로 해서 오히려 슬퍼해라. 이 메시지를 오늘 밤에 전하겠습니다. 이건 엄청난 이 속에 의미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오늘 말씀은 이 제사에 대한 부분이고 제사를 드리기 위한 직분자로 제사장과 그리고 대제사장을 세워서 하나님 세웠다. 하나님이 받으신 예배와 받지 아니한 그 예배를 말씀드렸습니다.